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이 기드온 이야기는 사사기 6장에서 시작해서 8장에 끝이 납니다. 하지만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까지 포함한다면 이제 사사기 9장까지 이 기드온 집안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래서 이 기드온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사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사기의 전체 구조를 봤을 때도 이 기드온 이야기가 사사기의 어떤 중심의 위치에서 사사기의 일종의 전환점이 되고 있는 이 분기점의 한 가운데에 있는 사사가 기드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앞에는 비교적 뭔가 이렇게 온전한 또 긍정적인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 온니엘, 에훗, 드보라 같은 좀 긍정적인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이 기드온 이후로는 좀 더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뭐 입다나 삼손과 같은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긍정적인 사사와 또 이 부정적인 사사의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 기드온에게도 좀 바람직한 모습과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 묵상하게 될 텐데, 이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미디안을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드온을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4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제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 메뚜기 떼같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또 짐승들까지 와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가 이 기드온이었던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이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어떤 능력과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큰 용사로 불리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가 큰 용사로 불릴 수 있는 것은, 그가 큰 용사일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14절에 이 너의 힘이라는 것도 기드온이 가진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보잘것없는 인생같이 여겨지고 뭐 우리가 평범한 사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큰 용사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고 허물과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는 그런 어떤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과 자질이 어떤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지만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불릴 만한 어떤 자격도 있지 않아요. 이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고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겁쟁이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스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위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원래 타작은 성 밖에 있는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넓고 개방된 공간에서 타작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소를 이용해서 곡식을 이렇게 밟고 또 그것을 이렇게 공중에 날려서 바람이 불면 이제 쭉정이는 날아가고 뭐 알곡은 다시 땅에 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타작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그러니까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타작을 하는데, 이 포도주 틀은 이게 땅에 깊이가 다른 구덩이를 이렇게 이어서 파가지고 포도를 넣고 이렇게 발로 밟아서 으깨면 그 즙이 다른 이렇게 구멍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타작마당은 성 밖에 있었는데 보통 이 포도주 틀은 이 성 안에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타작마당은 오픈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 누가 타작을 하고 있구나 사실 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틀은 구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했다라고 하는데, 미디안 사람 모르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 것이죠. 이것이 기드온이 용이 주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드온이 소심했다, 기드온이 참 겁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신의 지방과 자신의 처지를 볼 때 자기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미디안과 싸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이 오브라라는 산 성읍이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것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19절에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리는 어떤 제물의 양을 보면 이게 만만치 않은 양이에요. 그리고 내일 묵상하게 되는 25절을 보시면 이 집에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해야 할 우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종이 열 사람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사실 기드온의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이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과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겸손이 아니라 소심함이고 더 나아가서 기드온은 뭔가 어떤 무기력함, 영적인 어떤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 것이 사실 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선지자 하박국의 어떤 의문, 하박국의 질문과도 비슷해 보여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징벌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 하박국처럼 기드온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나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손 내미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난이 있으면, 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증거입니까? 사실 이 사사기만 봐도 이방인들의 어떤 침략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사실은 되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드온의 이 질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라는 이 질문도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하박국의 어떤 의도와는 좀 다른 듯해요. 하박국은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의문을 품을 수가 없었고 정말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기드온은 거룩한 분노라기보다는 이 그에게는 어떤 무기력함과 패배감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의분을 품었다면, 어떤 거룩한 분노를 품었다면 이 숨어서 몰래 타작하지는 않았겠죠. 더 일어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뭐 우리가 이 미디안을 물리쳐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이 기드온은 숨어서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무기력함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런 어떤 무기력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는 것이죠. 해봐도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내 삶이 이 모양 이 모습이니 그냥 체념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한 욕심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 없어요. 교회를 향한 애정과 열심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갑시다. 진리를 위해 헌신합시다. 먼 나라의 딴 사람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때로는 이게 아닌데,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만한 어떤 은혜와 열정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몸이나 건사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비극은 성적인 죄나 뭐 인터넷 훔쳐보기 등의 잘못된 호기심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사탄이 당신이 한때 꿈꾸었던 모든 꿈과 비전을 포기하게 만들어 그 자리에서 중산층의 행복과 안락함과 안주함과 안전이라는 피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갖게 함으로써 훗날 당신이 안락의자 앞에서 주름지고 쓸모없는 모습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추구하게 만드는 살찐 유산들을 남겨두며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무기력함과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비극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해요. 영적인 무기력함과 패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새로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경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19절을 보시면 염소 새끼 하나, 가루 한 에바, 이게 한 22kg 정도 되는데 그리고 무교병, 그것으로 무교병을 만들고 이제 고기를 또 소쿠리에 담고 또 국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려요. 그리고 그 사자가 기드온으로 하여금 바위 위에다가 그 고기와 무교병을 이렇게 다 올려놓고 또 국을 그 위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자기의 손에 든 지팡이를 이렇게 내미니까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이 고기와 무교병을 다 불살라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집니다. 그것을 보고 기드온이 뭐라고 하느냐? 22절부터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이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 사자인 줄 알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죽었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죽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부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원래 하나님을 뵈면 이 사람들은 죽는다 내가 이제 죽었다 그 영광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 죽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에는 죽는다 생각했는데 죽지 않는 이런 어떤 새로운 은혜들을 이 기드온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앎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새로운 은혜들을 이 기드온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어떤 지식, 자신이 알고 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한계들을 뛰어넘는 어떤 영적인 새로운 경험들을 이 기드온이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경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무기력함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더 많은 재력, 더 많은 힘, 더 많은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어떤 실력, 경험들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새롭게 하는 어떤 영적인 쇄신과 새로움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우리가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어떤 소명, 하나님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에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하나님에 대한 어제와는 다른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시편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 찬양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가지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은혜들을 가지고 또 그 은혜를 갈망함으로 영적인 무기력함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일꾼들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